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회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회복 방송 시작하는데요. 상담에 나오신 분은 이혜왕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안녕하세요. 남편의 그 자위행위로 고통을 당하는 한 젊은 주부의 그 사연을 중심으로 상담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연을 읽겠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젊은 신혼 주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찍 아이가 생겨서 남편은 성관계가 태아한테 좋지 않다고 하며 별로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남편이 태어날 아기를 정말 생각해서 배려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까지 났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남편은 계속 핑계를 대며 저를 멀리했습니다. 제가 해산 후에 너무 살이 쪄서 성욕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처녀같이 날씬하게 살을 빼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역시 통 부부관계를 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이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한동안 애를 친정에 맡겨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밖으로 계속 나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재에서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서 얼른 컴퓨터를 끄고 휴지로 닦은 후에 황급히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덜어 들었지만 그건 사춘기 때나 부인이 임신을 했을 때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침에 제가 먼저 출근한 후에 거의 매일 자유행위를 해왔고 저녁 때는 일주일에 3, 4일 정도 했다고 실토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자로 보이지 않았으면 혼자서 그런 일을 할까 하고요. 그 후부터 저는 부부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남편처럼 자상한 면은 없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는데다가 그 사람과는 서로 성격이나 인생관도 비슷했고 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어서 서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한 남자의 부인이었고 나중에 남편이 이 일을 알아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제가 제의를 했지만 이혼은 못한다고 남편을 하면서 남편이 엄청나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이따금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냐고 몰아붙이고 자기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마치 제가 바람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를 제가 좋아한 건 사실이지만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은 믿지 않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건 오기와 집착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전 신랑이 더 싫어졌습니다. 남편하고 이제부터는 잘해보자고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자위행위를 자주 하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무척 남편을 사랑했거든요. 남편은 다시 자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두 달도 못 되어서 다시 자위행위를 하다가 제게 들켰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속상하며 계속 살아가기는 정말 싫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너무 싫습니다. 변태나 정신병자 같고 정말 남편이 찾을 수 없는 어디로 도망가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연을 읽어보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행위가 이렇게 가정에 큰 문제가 불씨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남편이 그 알코올이나 도박을 하는 경우에 아내들이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남편이 비록 중독증에 처해 있어도 다른 여성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많이 제가 봅니다. 사역을 하면서요.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애정 문제가 얽히게 되면 이혼에는 큰 사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주부님은 남편이 자위행위로 부부관계를 멀리하자 굴욕적인 생각과 배신감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외로운 나머지 다른 남성을 사귀게 되셨고 부부간에 잘 살아보려고 약속을 다시 했어도 계속된 남편의 자위행위 재발로 이혼까지 생각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었어도 남편의 자유행위는 아내에게 심한 혐오감과 정서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했고 우리가 이런 사연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나 가정에 많이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말을 사실 이런 거 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상담에 이메일도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왜 이런 야한 것을 하느냐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행위를 하고 학술적으로는 자유행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유행위는 혼자서 그 자기가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자유행위의 기여와 그 횟수는 각자 그 사람마다 다르며 연령 차이도 따라서 다릅니다. 어느 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나이가 11살, 11세 정도 되었을 때 청소년들은 주 10일에 자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5세 성인은 주 5회로 그 횟수가 줄어들며 응답자 중에 84%가 13세 전후에 자유를 시작했으며 89%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10%는 자유로 죄의식을 느낀다고 했고 1%는 신경 과민에 빠졌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더욱이 신앙인들 중에는 19%가 자유로 자신의 죄의식을 느낀다는 대답도 했습니다. 실례로 클린턴 대통령 그 재임 시에 그 여성 보건 장관이었던 그 여자분이 한 분이셨죠. 그분이 1994년도에 어느 공공기관에서 자유행위는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할 사항이므로 생각한다는 그 말을 한번 공식적으로 발언하자마자 사임 요구가 쇄도해갖고 결국 이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만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유행위가 많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공론화하는 데는 상당히 그 사람들이 민감한 것 같습니다.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행위의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을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인간이 자유행위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담의 고독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로 추측도를 하는 말을 봤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유행위를 자신의 성적 좌절감에 대한 safety valve, 안전 밸브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며 고대 히랍과 예술 문화에서도 여성들도 자유행위를 하는 걸 엿볼 수가 있어요. 당시 여인들도 가죽이나 나무나 아이보리 같은 걸로다가 많이 성적 도구를 사용했죠. 서구 사회에서는 점점 그 자유 문제가 심해져 갖고 18세기의 빅토리안 시대에서는 오르가즘을 못 느끼도록 여성의 그 저기를 잘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1940년도 경에는 자유행위가 자녀 출산에 지대하게 해롭다는 그 연구가 발표되면서 세계 인구가 한때 그 논란이 됐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이 세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산화 제한을 많이 하는 오늘에 와서는 성 문제를 더 이상 자녀 출산과는 연관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1984년도 킨제이 보고에 의하면 자유행위의 본질은 물론 자유행위의 유익한 점들까지 밝혀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자유행위는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성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요즘에 와서는 자유는 건전한 것이므로 용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인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자유행위는 그 아담의 고독을 시작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다가 자유행위를 반대하고 있죠. 첫째는 창세기 38장 6절 9절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오난을 죽이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 다말과 성관계를 하여서 형을 위하여 씨가 되라고 하였으나 형에게 아들을 얻기에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여호와께서 그 오난을 죽이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소위 수음이라고 하고 영어로 말하면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나니즘을 자유행위, 마스터베이션의 동의어로 사전에 보시면 나옵니다. 둘째,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 등에서 이상한 행동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또 부드러운 옷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약 2000년 동안의 성경 번역을 자꾸만 여러 사람들이 해오고 해오면서 원래의 의미가 다르게 표현됐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를 도덕상으로 연약한 사람, 부드러운 옷을요, 소프트 모랄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초대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라는 그런 구절인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성전 매춘, 템플 프로스티튜션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자유행위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견해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교회들은 성적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혼한 남녀들간만에 즐길 수 있는 것이며, 남녀 간의 육체적 접촉은 종족 번성과 정서적 친물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혼자서 자유행위하는 성적 행위는 임신을 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라는 그 비난을 쭉 해왔죠.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유행위에 대한 종교적인 반대가 점차 수그러들고 있으며, 앞으로 교회에는 자유행위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그 성향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첫째, 자유는 간음행위라고 보고 있죠. 이들은 우선 간음은 십계명에 그 저촉된다고 보고 있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7장 4절 말씀을 이분들은 그 내세웁니다. 즉 부부간의 상호 성행위 위에는 어떠한 행위도 간음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죠. 둘째는 자유는 음욕을 유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위로 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이분들은 내세우고, 특히 음욕이 습관으로 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셋째는 자유는 불순하고 불결하다고 보죠.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는 그 마가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유는 중독적이고 성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죠. 하나님께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성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것인데, 혼자서 하는 자유행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선물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유행위는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고 이분들은 주장합니다. 남성의 그 성기는 소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자연 법칙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성관계는 간음이고, 혼자서 하는 자유행위도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그 주장입니다. 이에 맞서서 자유성향 크리스찬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보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약 298번째나 그 어떻게 행동하고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과 지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별로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신 바가 없다는 말들을 하죠. 이들은 자유성향 크리스찬들이죠. 이분들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하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은 단지 다른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려 할 때만 적용된다는 주장하고 있고요. 자유행위는 다만 성적 성선만이 있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죠. 또 이들은 성경 말씀에 도덕적인 기반을 두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성에 관한 의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과학 또는 연구조사 자료 등에 기초해서 성에 대한 통합적인 의미를 그 찾으려고 합니다. 정신 및 성 관련 전문가들도 자유는 건전하며 정상적이라는 말들을 하며, 오히려 성적으로 발달을 못하게 되면 더 큰 죄를 짓고 또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자유성향 크리스천들은 자유는 해로운 것이 아니며 죄를 짓는 것도 아니며 상당한 쾌락을 주는 것이며 각자의 신체적 조건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학적으로 자유행위를 어떻게 보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71년에 발간된 한 가정건강잡지에 보면은 자유는 마음과 육체에 이보다 더 파괴적인 습관은 없으며 자유를 할수록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어 결국 자유는 정신적인 능력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유행위를 정신 및 육체적으로 해로운 것으로만 보았으나, 오늘날은 호르몬 생산이 충만하고 성적으로 조숙한 젊은이들에게 자유행위보다 더 건전한 성적 해상 방법은 없다는 견해들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자유행위를 성적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성적 긴장감을 해소시켜서 자신의 성적 감정을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충동심리를 격감시킬 수가 있고 또한 자유는 임신이나 성병 없이 체내의 성적 반응을 제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후일 건강한 성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찬성하는 의료진에 비해서 반대하는 의료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유는 과도한 국부마찰로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너무 잦은 자유행위로 다른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며 남성의 경우 제때 사정을 하지 않고 너무 장시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또 자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성적 쾌감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연에서 아까 말씀드리신 대로 남편이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고 자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넷 음란물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행위를 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 모든 행동을 사이버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중독자 전문가인 그 닥터 패트릭 케임스라는 분은 남성 45%가 자유행위를 하고 있고 여성 33%가 자유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자유행위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여러분 가입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그 음란 이메일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7월 2일 날 그 MSN 검색해 보니까 지구상의 현재 총 웹사이트가 361만 5천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음란 사이트가 무려 11% 되는 38만 7천 개가 있었고 심지어는 검색에 마스터베이션 사이트라고만 타입을 해도 32만 5천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자유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이 사실 이것이 픽션이 아니고 리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행위에 대한 그 성경적 말씀과 의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봤는데 다음은 자유행위에 대한 자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행위를 그만둘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회복할 결심만 해도 그 순간부터 문제가 축소되기 시작해갖고 저항의식이나 자유에 대한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회복 결심을 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자제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회복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자유행위에 문제 있는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신의 성감대 부분에 손을 만지지 말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가능한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친구나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고 세 번째, 자유행위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는 친구 관계를 끊고 절대로 그런 친구와는 어울리지 말아야 하며 그런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은 더욱 위험하므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황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는 거울을 보지 마시고 자신의 몸매를 너무 감탄하지도 말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목욕장 안에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목욕 후에는 바로 여러 가족이 있는 방이나 거실로 같이 가서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침대에서 잘 때는 가장 많이 자유행위를 하기 쉽기 때문에 회복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주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 싫어서라도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죠. 여섯 번째, 침대에서 잠을 잘 때 과도하게 자유 생각이 나시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셔갖고 부엌으로 가서 한밤중에라도 그 간단한 라면이나 이런 걸 끓여 잡수시면 좋습니다. 이 이유는 그 당시 일어난 그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음란 잡지를 읽거나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마시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며 마음에 자유행위에 관한 잡념들을 두지 않고 자유행위에 조금 벗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주 건전하고 유익한 생각들을 하도록 하시고 명작을 읽거나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하시고 기도할 때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자유 문제를 덜 생각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성경 구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친구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회복 역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회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상 9가지 자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자유행위를 야기할 민감한 부분들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습관을 키워나가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런 방법하고도 도움이 안 되신다고 하거나 또는 자녀분들 중에서 이런 학장들이 많으시면 20가지 제한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위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자유하고 싶은 마음이 심할 때는 더욱 열렬히 기도한다. 두 번째, 매일 정기적으로 힘든 육체적 운동을 한다. 육체적 운동은 정서적 긴장감과 우울증을 감소시켜 주어서 자유 문제의 해결의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 생각이 강렬할 때는 소리내어서 자신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자유 생각을 하지 말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고무적인 가사의 노래를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일정한 자유의 중단 계획을 세워서 갖고 처음에는 하루를 안 하고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안 오고 그 다음에 한 달을 안 오고 1년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늘려가시면 좋고 다섯 번째는 자신의 변화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행동과 태도를 가장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일 자신이 강하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길 바라고 여섯 번째는 회복 모임이나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에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고 일곱 번째는 혼자 집에 있기보다는 자주 외출해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게 하고 여덟 번째는 자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외롭게 만드는 상황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면 좋겠고 아홉 번째는 처음 그 회복 3개월 동안에는 조그만 그 소형 그 달력에다가 자기가 그 유혹을 이긴 날은 파란 거로 마크하시고 유혹에 진 날은 빨간 마크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달력에 전부 다 파란 마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격려하고 열 번째는 어떤 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이 자유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시는 게 좋고 열한 번째는 필요시 혐오치료를 적용해봅니다. 혐오치료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그 행위를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부각시킬 때 일어납니다. 또 열두 번째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샤워를 하는 동안에 화장실 문이나 샤워 커튼을 조금 열어놓고 하시는 것이 좋고 열세 번째는 아침에 잠에 깨면 바로 일어나지 침대에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고 열네 번째는 잠을 주무시기 전에는 소변으로 방광을 비우고 가급적인 취침 전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지 말아갖고 밤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는 조미료와 양념이 많은 자극성 음식을 줄이고 가능한 저녁은 간단히 먹는 게 좋습니다. 열여섯 번째는 가운데 국부를 열기 어려운 파자마 같은 것을 입고 자는 것이 좋고 열일곱 번째는 성적 자극을 야기할 만한 사람이나 상황, 사진, 잡지, 인터넷 음란물 등 회피하는 것이 좋고 열여덟 번째는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때는 옷을 여러 겹 입고 자갖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본인이 만지지 어렵게 하면 좋고 열아홉 번째는 무사히 하루를 견디고 나면 돈이나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로다가 내가 이런 시험을 이겼다 해서 자기한테 스스로 보상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스물 번째는 정말로 참기 어려울 때는 성경이나 회복책자를 손에 쥐고 잠을 자는 것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주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남성의 약 45%가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아시고 남편이 성관계는 하지 않고 자유행위로만 자신을 욕구를 해결한다면 그건 병이니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남편분에게 방금 그 안내해드린 9가지 자제 방법과 20가지 회복 제한 사항들을 형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부인께서 그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사연에서 남편분이 두 달은 혼자 참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런 것을 활용하시면 앞으로 6개월, 1년 이상도 자유를 안 하시고 참으시면서 좋은 가정을 꾸려가실 줄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너무 야한 거였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다뤘고 실제로 인터넷 상담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중독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도움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인 중독증 회복선교센터의 회복방송 앞으로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또 후원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에는 이혜왕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